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어제 이 같은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이 곧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길 기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김정은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는 더 큰 확신을 미국에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32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755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과 열실, 방사성 재료 조작용 장갑, 방사선 탐지 측정 설비, 또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사 측정 설비 등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과 기술, 또 재래식 무기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양국 정상이 모두 강력하게 규탄하고 지속되는 인권남용에 대해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두 정상이 공격의 종류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을 위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아무 이유 없는 화학 공격으로 숨졌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이란은 짐승 같은 아사드를 지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 두마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오늘 시리아 중부의 시리아군 공군기지가 미사일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인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전투기 두 대가 홈스 지역 공군 비행장에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5발은 시리아에 의해 격추됐고 3발은 기지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언론도 정부군을 인용해 이스라엘 F-15 전투기가 비행장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와 시리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한 공동대응을 합의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시리아 기지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국영방송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개월 동안 이란 핵협정,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깨트리려 했지만 이 협정은 그런 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확실히 후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이란의 대응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할 것이고 그 대응을 일주일 안에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9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차츰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BOA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접촉에서 직접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8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있다는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D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곧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주요 매체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기 기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김정은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는 더 큰 확신을 미국에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지난 7일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직접 대화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기대되는 회담에 대한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미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CNN에 양측의 대화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그의 협상 파트너인 북한 정찰 총국장과의 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정보당국 관리들이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제3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며 북한은 평양에서 회담을 열자고 주장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가능한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5월 말 여는 게 목표지만 심지어 6월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관리들은 일단 회담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날짜가 정해질 것이고 회담 의제 또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는 한편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두 나라 정보 당국 간 비밀 접촉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군요.
예, 미 중앙정보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 간 직접적인 비밀 접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달 17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CIA의 대북 물밑 접촉에 대해 처음 보도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직후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게 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CIA와 북한 정보당국 간 접촉이 한 달 전부터 진행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측 정보 당국 간 비밀 접촉이 초기 단계이고 회담 장소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런 보도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만을 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정보 당국이 한국 국정원의 협조 아래 접촉해온 건 늦어도 지난해 말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11월 17일자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존처럼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북 간 비밀 접촉이 상당히 진전됐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양측이 이미 여러 차례 접촉했고 심지어 제3국에서도 만남이 이뤄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논의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거나 회담 장소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는 얘기군요.
예,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거론하며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양측이 이런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회담 준비는 일찌감치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가 분명한지 확인하는 자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려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결국 비핵화 조치의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 조치, 그러니까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란 현실론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미북 간 접촉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확인도 아직 없다며 회담 연기를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보도를 계기로 이런 회의론이 수그러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북 양측은 정보당국 간 채널 외에 국무부가 주축이 돼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이른바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다양한 차원의 접촉이 진행 중인 겁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되고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아마도 리영호 북한 외무상과의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담 연기론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결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the president ends up speaking with Kim, the conversation has to be about denuclearizing.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할 때 대화가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5일 미 동남부 노스 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무책임한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기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은 지금 질식 상태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realize it's not getting bet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oined us in isolating them.
북한은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세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고 90%의 무역과 30%의 원유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주에는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의 협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8번이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re not lifting any sanctions. We're not reducing any pressure and we've told the rest of the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s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spect the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 미국 내 탈북인들 사이에서 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앞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B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be a grave mistake to dismiss the issue of human rights.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랜디 헐트그랜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pledged to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light of this, President Trump has accepted Kim Jong-un's offer to meet in person.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BOA의 미북 정상회담 특집 인터뷰에 참여한 14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 가운데 13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비현실적 접근으로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는 남북 정상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회담의 성격과 주요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 전직 당국자들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면서도 미북 회담 전에 깊이 있는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폭넓은 남북한 신뢰 구축 방안에 합의하되 섣불리 제재 완화를 모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에게는 북한의 동향을 미리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 can get more specifics on how the North Koreans are looking at this question.
와일더 전 보좌관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미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북회담에서 큰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북한의 신뢰 구축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도 지난 1972년 이 같은 신뢰 구축을 토대로 관계를 정상화했다며 양측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The best thing we could do is to offer the North Koreans so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VOA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It's less important that they make detailed progress in their meeting than it is that they can agree on the broad terms.
남북회담에서는 세부 사안을 진전시키는 것보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향후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 등에 대한 폭넓은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오랜 기간 과제로 남아있던 사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남북 정상 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의제가 돼야 하는 넓은 범위의 군축 협의와 충돌 방지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Having inter-Korean meetings again, family reunions, certainly humanitarian aid, economic aid, development aid.
전문가들은 특히 협상에서 제재 해제에 집착할 북한을 한국이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경제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be saying to President Kim is that South Korea is prepared to resume economic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 협력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는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축량 감축, 미사일 개발 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다만 미북 회담에 앞선 일종의 예비 대화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should be talking about, you know, is the looking forward to the American summit.
결국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그에 앞서 햇볕 정책 재개 등 보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던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존 보좌관 역시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를 조기에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그 대가 역시 톡톡히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dvice I would g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I would give the U.S. government. Do not lift sanctions too soon. We made that mistake before.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미한 관계 균열 시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미한 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한 정상이 북한과 각각 별도의 만남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훼손할 어떤 결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as each go off. To deal with Kim, they need to make sure that nothing comes out of their.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에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needs to be extremely well prepared to anticipate.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뒤 미국을 방문한다면 확고한 미한 동맹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남북 대화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미북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현안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진단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북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면 협상 자체가 깨졌던 전례를 들며 인권을 주요 의제로 꺼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영내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As I have negotiated with both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I know that this can derail discussion.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인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역시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y country, any member of the UN conveying to the DPRK.
갈루치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 채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특집 기획,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회담의 성격과 의제, 한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남북정상이 반드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의 주장과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남포 일대에 새로운 석탄 야적장이 생기고 일부 시설이 개선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석탄을 가득 실은 선박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 생긴 석탄 야적장입니다. BOA가 구글 어스에 공개된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의 지난달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선적장과 북쪽으로 맞닿은 지대에 대형 석탄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석탄 더미는 가로 약 150m, 세로 200m 크기의 공간에서 확인됐는데 현장엔 과거에 없던 일부 건물들이 들어서고 외벽이 세워졌습니다.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촬영하는 플래닛의 사진 자료를 확인해보면 이 일대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말부터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곳으로 석탄이 계속 옮겨지면서 양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석탄 항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석탄이 야적된 곳에 세로 217m, 가로 37m 길이의 대형 외벽이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석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비슷한 크기의 건물이 지붕이 덮인 상태로 건설돼 있어 새롭게 발견된 건축물 역시 이후 지붕이 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위성사진을 통해 이 새로운 건축물 공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께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포 일대의 석탄 야적량은 지난해와 석탄 수출이 한창이던 2016년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석탄 야적장 인근에 위치한 기차역에는 석탄을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대의 기차가 발견됐고 그 주변으로도 과거 위성사진에서 발견되지 않던 석탄 더미가 외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올해 들어 더 많은 석탄이 이곳 남포로 모여들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4일 사진에선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대형 선박도 확인됐습니다. 170m 길이의 이 선박은 총 5개의 덮개 중 1개가 열려 있었는데 석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지점을 촬영한 지난달 13일 플래닛의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이 확인됐지만 16일 위성사진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지난달 13일 남포 석탄 항구에 도착해 15에서 16일 사이에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은 일주일 전인 3월 6일에도 같은 장소에 정박한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 자원연구소 소장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석탄 수출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이제 유엔 제재가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뭐 기대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최 소장은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는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는 지난해 12월 플래닛을 통해 남포와 대한, 송림항의 지난 1년 사이 변화를 관찰해 야적된 석탄 더미가 사라지고 쉴 새 없이 드나들던 선박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석탄 더미가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고 대형 선박도 포착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원산항 등을 통해 여전히 제3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위조문서 이용, 환적, 선박 자동 식별장치 조작 등의 방식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의 포시에트항을 출발한 PG선적의 지근 7호의 경우 지난해 4월 9일 한국 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AIS를 끄며 자취를 감췄는데 이후 4월 12일 원산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와 AIS를 켜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지근 7호는 4월 14일 러시아 나호카항에 입항했으며 이름을 오리엔트 리두호로 선적은 몽골로 바꾼 뒤 5월 19일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공하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선박이 실제 원산지 증명서류에 명시된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했는지 여부를 각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자입니다.
유럽연합이 개인 한 명과 기관 2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말 북한 관련 선박회사와 선박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정책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가 개인 한 명과 기관 21곳을 자금동결과 여행 제한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부과한 새로운 제재를 유럽연합제재법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관련 선박회사와 선박 등 49곳을 새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선박 15척에 대한 자금을 동결시키고 선박 25척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며 선박 12척의 선적을 취소하는 조치를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유엔이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으로 늘어났으며 유럽연합은 개인 55명과 기관 9곳을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19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의 최근 유화적 공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중국 방문 그리고 이설주에 대한 호칭 변화에는 모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실질적인 국내외 정책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지난 6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이설주에 대한 호칭을 동지에서 여사로 바꿨습니다.
이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북한에서 과거 여사 호칭을 받은 인물은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낳은 부인 김정숙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설주는 또 지난 2월 군 열병식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주석단에 함께 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도 동행해 시진핑 주석 부부와 나란히 조명을 받는 등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최근 기존의 우리 공화국이란 표현과 함께 우리 국가란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응원단, 김여정과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평양 방문, 한국예술단을 평양에 불러 가요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불량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입니다.
I think it's an attempt to appear to be a normal country. So rather than saying that they're seeking to be
외교를 통해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시도하며 정상국가 이미지를 외부에 보이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지탄받아왔습니다. 과거 북한의 불량국가를 주제로 장문의 보고서를 썼던 박형중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량국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아주 좁은 의미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국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미지에서 악마화되어 있다고 하나 서방, 그러니까 서방에서 볼 때 국가 이미지가 이제 악마화되어 있는 상황 이제 불량국가라고 하는 건가?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는 고모부와 이복형을 죽이고 주변의 엘리트들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는 등 일종의 악마 이미지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규탄을 비웃듯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한국 등 이웃나라를 자주 협박할 뿐 아니라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평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 세계뿐 아니라 개발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을 묘사할 때 아프리카의 북한, 여기가 북한인가 등 북한을 최악의 기준으로 삼는 사례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개최한 에리트리아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서도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란 손팻말을 들고 에리트리아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지척에 있는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가 지난 2013년에 초등학교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이미지 조사 결과 북한을 적대국, 독재국으로 보는 시각이 동방국, 동포로 보는 시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형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무대에 뭐 말 그대로 정상적인 국가, 정상국가, 그다음에 정상적인 지도자로 대접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출을 하지만은 뭐 국내 정치적으로 통치 방법이 달라졌다거나 뭐 예를 들면 수용소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박 위원 등 일부 전문가는 북한 정권이 이런 이미지 개선과 연출을 통해 한국 내 여론을 움직여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공연단의 평양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한국 가수들과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소식은 한국에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긍정적 호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이란 큰 목표를 위해서 리설주를 여사로 호칭하고 천안함과 김영철을 분리하는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에 대중매체도 이에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대내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지 않고 탄도미사일도 몇 달째 발사하지 않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they want to be accepted by the community, they need to adhere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are pretty clear about what needs to be done.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제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북한 정권이 실제로 이행할 때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형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옛 소련 정부가 스탈린이 사망한 뒤에 취한 정책을 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죽었을 때 일종 그 국내 정치적인 해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통제가 그 완화되고 그때 군락이 해체된 거죠. 수용소가 해체된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엘리트들에 대한 신변 안전이 일정하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공포는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수도대도 없이 비밀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그런 식의 상황은 없어진 거죠.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인민생활을 위한 진짜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고 대외 정치적으로는 긴장 완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최소한도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죠.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5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력 충돌로 치닫던 한반도 핵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반전을 시작했습니다. 남북한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5월 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지난달 8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그로부터 한 달간 한반도에는 많은 일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7일 베이징을 정격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한국의 유명 가수들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도 열렸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당국자나 관영 매체가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6일자 노동신문은 일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을 접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면서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전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의용 실장의 발표도 남북 공동성명이 아니라 북측의 말을 정리한 언론 발표문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지난달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한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관영 매체의 전언일 뿐 북한 언론 어디에서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첫 외국 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 친선을 대를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자신의 숭고한 의무로도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위원장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날짜를 논의했지만 끝내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이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에서는 1개월 동안 비핵화에 대해서 공식으로 특히 김정은이의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죠.
북한이 이처럼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 정치적 요인으로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를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북한이 앞으로 열릴 미국과의 핵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미국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을 때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없어지고 북쪽의 안전보장이 확보된다면, 보장된다면 이 두 조건에 대한 답이 뭐에 나왔을 때야 북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까지 자기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거죠. 회담장에서 자기들 본심 얘기하면 될 테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만 언급을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공식 매체는 아직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아직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평양에서 열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핵과 미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미한 동맹 파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반미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선 정반대 내용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집결해 태극기와 함께 성적기를 흔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요일인 지난 7일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린 시위의 대상은 미국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에 대한 반대와 지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국 반대 측 시위대는 약 500명, 또 이보다 몇 배 많은 친미 성격의 태극기 시위대가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양측이 맞닥뜨리지 못하도록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양측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 벽을 가로질러 거친 말이 오갔습니다. 반미 시위대는 한반도 통일이 미국 때문에 가로막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평화어머니회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는 고은 광순 씨입니다.
미국은 분단을 이용해서 그 세계의 그 제왕 노릇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에 한국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돼가지고 미국의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무기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그래서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우리 민초들, 우리 인민, 그 국민들하고 이해가 달라졌죠.
미 대사관 앞에서 일주일에 두 차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고은 광순 씨는 남한과 북한은 화목하게 살고 싶지만 미국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은 광순 씨는 또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3년을 싸웠다고 70년을 분단하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며 일본과 베트남 등 미국과 싸운 나라들이 화해를 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과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서 열린 미국 규탄 대회에선 좀 더 과격한 구호와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파기하라, 반미 자주화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 모인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과 정반대편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미국이 대북 군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 안쪽에선 제주 4.3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3 학살 책임자 미국은 사과하라!
주최 측은 이후 광화문 광장 앞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사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는 외침이 커질수록 반대 측 시위대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날 태극기 시위대는 광화문 바깥쪽을 중심으로 네다섯 곳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광화문을 빙 둘러싸며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렸고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조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과격한 발언도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을 폭격해달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은 BOA와 만나 반미 시위대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은인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고 혈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혜를 알고서 이제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고
태극기 시위대 속에는 간간이 젊은 층도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로 미국이 북한에 맞서 자국 군대를 보내준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참가자는 미군 전사자가 5만여 명에 이른다며 반미운동은 친북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 역시 위장 평화 공세라며 북한에게 또 당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 최병호 씨는 최근의 분위기가 한국의 좌경화 혹은 북한의 의도에 따른 적화 통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이 발전된 영광된 나라를 북한처럼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한 시민은 매주 벌어지는 풍경이라면서 나라가 분열된 모습이 남북 분단보다 더 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세대가 흘러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부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가 찾아오길 희망하는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박종호 사단법인 큰샘 회장은 이런 시위가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표현 자체가 안 되고
그거는 아마 꿈도 못 꾸는 그 상황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충격을 받든가 아니면 많이 부러워하든가.
박 회장은 북한도 언젠가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12대 중 일부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을 뿐 시위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지하거나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누구도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 일명 페파가 지원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소녀들이 위력이나 강압에 의해 첫 성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면역결핍증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감염될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날마다 약 1,00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이 HIV에 감염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의 HIV 감염률은 젊은 남성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파는 이런 비극적인 수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녀들이 에이즈 감염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드림즈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자신과 동료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보건외교 특별대표 겸 미국 국제에이즈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대사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이어가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입었고 또한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와 같은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쓰도록 독려하고 후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50만 명의 사춘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드림즈 프로그램에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드림즈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은 10개국에서 젊은 여성들의 HIV 추가 발병률은 25%에서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0개 국가들은 그동안 HIV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3분의 2가 포함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마다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폭력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를 감안해 페파에서는 9살에서 14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성적 경험 시기를 늦추도록 교육하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벅스 대사는 올해는 미국인의 관용과 협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페파 15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에 걸쳐 많은 소녀와 여성을 후원해왔던 노력과 발전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